21문답 제가 질문 읽고 함께 대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십니다. 예,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보내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구속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의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의 그 호칭에서부터 우리가 그 신성과 인성을 다 엿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구약에로 따지면 여호와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라는 것은 이름, 사람의 그 인성을, 인자 대신 인성을 보여주는 우리가 이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 성품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두 성품을 우리 소유림 문답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시지만 사실 소유림 문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를 위해 만든 문답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린 자녀들을 위해 만든 문답이에요. 소유림 문답이. 물론 짧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문답식으로 알려주고는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쳐지는 목적으로도 소유림 문답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소유림 문답에 나와있는 문답 정도는 우리가 다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성품이 알려주고 있는 바가 우리의 구원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예수님의 두 성품을 올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 기독교냐 그렇지 않느냐도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참 기독교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 같은 데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려주실 때 사람으로 오실 것으로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인자로 오셔서 그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만 또 여러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오실 거라는 얘기도 하세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도 오시지만 내가 친히 올 거라는 얘기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둘 다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지만 또한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이 두 가지를 성경이 꼭 같이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위한 참 구속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을 대표하셔야 되고 우리 편에서도 우리를 대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성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신성 이런 삼위일체 할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몇 구절만 그냥 찾아보면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은 하나님이라고 꼭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신격에 있어서는 아들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런 구절도 있죠.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나, 그렇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에게서 나셨으나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그분은 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만물의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원래 누구세요? 우리 생각나세요? 소리문단 앞에 문단.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제일 요새 아주 제일 가깝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영이시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지. 원래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육을 입고 계시나요? 천국에서? 네.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인간은 뭐가 있죠? 우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과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천국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텐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도 부활해서 같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성은 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은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영과 육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신만 입고 오셨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영과 육을 다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근데 여기 이 구절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에 그 거하심의 원어가 뭔지 아시죠? 생각나세요? 영어로 하면 He became,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라는 뜻인데 그 dwelt라는 단어가 그냥 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tabernacled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막이 되심에.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심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가리키던 현실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과 성전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떤 현실을? 성막과 성전은 어떤 곳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러나 그 또 두 번째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꼭 성막이라는 곳에 거하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왜 성막이라는 곳을 주셔서 거기 자기 영광을 두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죠? 누구를 만나시려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시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 성막, 성전. 이것이 의미하는 삼현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됐다는 거죠.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 완전한 신성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계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실 수 있느냐?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양편을 다 중보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오로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자죠? 대제사장이 항상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속죄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 그런데 우리를 대표하시려면 우리와 같은 인성에 계셔야죠.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대표하시지만 또 인성으로서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어디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 미디에이터, 언약 중보자, 언약 대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소유의 문답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 두 성품이 계시는데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계시는데 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미스터리죠. 그렇죠? 이 두 성품이 한 인격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되신 신성과 사람이신 인성이 완전히 한 인격 안에 계시다는 이것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소유리 문답뿐만 아니라 소유리 문답이 이제 쓰여지기 위해서 더 큰 문답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예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말로써도 할 수 없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이렇게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두 성품이 한 인격 안에 계시는 거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위 중 제2위이신 성자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분으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품과 일반적인 연약함을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나시고 그 여인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성품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서로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마리아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대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성령님의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달 동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받으세요. 참 굉장히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신성과 인성이 전환되는 것이나 혼합되는 것이나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전환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환된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 되심을 좀 잃어버리셨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람만 되셨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실 때 사람됨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신 것이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실 때 뭐 신성이 약해지거나 인성이 약해지거나 뭐 어느 신성이 더 많아지거나 인성이 더 뭐 많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환되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은 똑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이제 사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 되심도 50%, 사람이 50% 이래가지고 100%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되셔서 100%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으로는 맞지 않죠.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혼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혼동이 아니라는 거죠. 혼동은 confused라는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땅에서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사람으로서 하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막 혼동되는 것 같지.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으로서 한 거야. 이렇게 한 건 사람으로서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하나 되신 그 인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편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영지주의자 같은 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인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처럼 그냥 보이셨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단이에요. 또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신성을 좀 버리고 오셨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까지 가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까지 가셨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가 신성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으로 푼다고요. 절대 그 자기를 비웠다는 소리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뜻이에요. 그 구절도 다음 시간에 좀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이 전환되는 것이나 혼합이나 혼동됨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이 완전히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예를 또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 100% 하나님, 100% 사람이 되신 우리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님. 또 이런 예를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100% 누가 썼나요? 하나님. 또 100% 누가 썼나요? 사람이 썼어요. 이거 이해돼요? 100% 하나님이 썼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모든 걸 들어 쓰셔서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100%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쓰게 하셨죠.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00% 사람이 썼지만 또 100% 하나님이 쓰셔서 그것은 뭐예요? 주어진,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속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도 대표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 그분 외에는 절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 중에서 기독교도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전혀 없어야 마땅함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우리의 예배 장소는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라 그러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막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성화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교제 나누는 예배의 장소도 이제 우리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과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이 하나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또 어디의 현실이 보일까요? 네, 바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말로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와 지혜를 뛰어넘는 현실. 즉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예수님 우리 이 신성과 인성 하나 되는 거 다 이해 못하잖아요. 천국도 그런 곳이에요. 정말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듯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지,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성육신 하신 육체가. 신성과 인성이 하나되어 영원히 거하십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겁니다. 그 하나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됨. 그냥 늘 붙어있는 게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한 이 뭐예요? 이 목적, 뭐 하여간 모든 것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우리가 품고 한 생각, 한 사랑, 하나님을 완전히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 현실을 우리 예수님의 이 두 성품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우리 구속자가 왜 꼭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그 다음 22문답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2문답 집에서 꼭 소유리문답 꼭 읽어오세요. 예,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프신 분들,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눈을 들어 주님을 붙들고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우리 아기를 잉태하신 우리 심사모님과 우리 한약힘 성도님 굳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이 힘든데 주님께서 굳게 건강하게 아기 잘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